세계 라이프 스터디 115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 네 번째 창세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유치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모든 영적 진리의 씨가 창세기에 뿌려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만 유치원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는가 아니면 신성한 진리의 씨가 되는가는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의 관점에 따라 요셉의 생활의 기록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야곱이 수많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생명이 성숙했음을 본다면 우리는 요셉의 기록이 다만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의 통치 방면에 대한 계시임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기록을 성숙한 성도의 통치의 방면으로 본다면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다룰 창세기 42장은 유치원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의 일부입니다. 요셉의 생활에서 우리는 영의 통치를 봅니다. 여러분은 영의 거듭남, 영의 확신, 영의 감동, 영의 내적 충만, 영의 기름 부음, 영의 능력, 영의 빛, 영의 생명에 대해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영의 통치라는 말은 새로운 항목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이 방면은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영의 건축보다도 더 높습니다. 영의 통치는 영의 가르침이라는 건축물의 머릿돌, 곧 관석입니다. 요셉의 생활의 기록은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통치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활의 기록은 두 노선 안에 달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에페로스의 요셉의 노선이고 둘째는 요셉의 개인 생활의 노선입니다. 우리는 42장에서 이 두 노선을 봅니다. 이 장을 합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노선을 다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활에 대한 기록에서 끝까지 이 두 노선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노선 모두가 우리에게 빛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것은 다만 일반적인 요점들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요점들이 많이 누락되었으며 어떤 장은 건너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나는 요셉의 개인 생활에 대해 들었지만 그 강조점은 주로 어린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면이었습니다. 내가 요셉에 대해 들은 메시지 중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 관한 많은 항목을 다룰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셉의 개인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상고할 것입니다. 42장을 자세히 상고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그림을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식됨, 온 땅이 기근 아래에 있음, 41장 56절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57절은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고 말합니다. 42장 때 온 땅은 기근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기근은 양식의 부족, 곧 사람의 생존을 유지하는 수단이 심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생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뿐 아니라 만족함의 느낌을 갖습니다.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기근은 사실상 만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한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심히 노력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 본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들을 동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존을 지키기 위한 보호와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골란고원과 시내 광야 근처의 평지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노력하며 분투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근 곧 불만족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인도하는 나라인 미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 나라도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이 기근 안에 있음을 볼 것입니다.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만 있음. 창세기 42장에 의하면 양식은 오직 요셉이 있는 곳에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오직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만 있음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안에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근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근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좋은 양식으로 양육받고 채워지고 만족됩니다. 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만족의 땅이며 만족의 영역입니다. 양식과 양육받음과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만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동정합니다. 그들은 분투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이집트와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수상은 워싱턴이나 카이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협상해야 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분을 부른다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입니다. 카이로나 워싱턴이 이스라엘의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근은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때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수상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께 돌이킬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분투가 헛된 것임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 필사적으로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께 돌이켰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면에 있어서 선구자들입니다. 50여 년 전에 나는 자신이 기근의 땅에 있고 전혀 만족이 없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께 돌이켰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이킨 우리는 양식과 양육받음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만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됨. 성경은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 때문에 요셉에게 돌이켜야 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장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그럴 기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현명할지라도 이스라엘 정부의 다른 모든 관리들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름. 창세기 42장 8절은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지도자들보다 세계 정세에 대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외교관들보다 더 현명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들만큼은 현명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소비해야 될지 압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시간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며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는 많은 활동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나는 얼마나 만족이 없는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는 좋은 땅 곧 교회의 땅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었지만 지금은 그분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회의 탁자에서 협상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모든 회의들은 헛된 말로 가득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분별 있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며 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시험하심. 우리는 42장 8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몰랐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그분을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무지함 안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스스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필요 곧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킨 후에 비록 그들이 무지함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훈련시킴. 42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훈련시켰음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심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분께 돌이키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느슨하거나 부주의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분께 돌이키는 과정에 있을 때 그분은 그들을 시험하실 뿐 아니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이며 엄청난 훈련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심. 형제들을 훈련시킬 때 요셉은 그들을 비밀하게 사랑했습니다. 이 비밀한 사랑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도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 지역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실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대통령들보다 더 높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이나 시나이를 소유하느냐 못하느냐는 대통령과 외교관들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나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을 비밀하게 베풀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신문을 읽어보면 당신은 이런 일이 거듭거듭 발생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시키실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비밀하고 주권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생활의 기록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필요했음을 나타냅니다. 누구의 필요가 더 컸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더 필요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그들을 더 필요로 했겠습니까? 나는 그들보다도 요셉이 그들을 더 필요로 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꿈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심히 외로웠으며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에게는 꿈의 성취가 필요했으며 아버지와 형제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그들을 필요로 함은 그들이 요셉을 필요로 함보다 더 컸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누구의 필요가 더 큽니까?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필요로 하심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 예수님을 필요로 함이 더 큽니까? 나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심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필요로 함보다 더 크다고 말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 예수님께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필요가 더 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심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함보다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이것을 안다면 당신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필요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주여,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심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함보다 더 큽니다. 나는 내가 지옥에 가는가 안 가는가에 대해 관심하지 않을지 모르나 당신은 심히 관심하십니다. 당신은 감히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까? 최소한 몇 번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함보다 당신이 나를 더 필요로 함을 알았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나를 잃을까 하여 근심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미소 지으시며 심히 기뻐하신다는 깊은 느낌을 안에 가졌습니다. 그분은 내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 내 작은 아이야, 너는 나를 이렇게도 잘 아는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 두려워하며 주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 주여, 나는 잃어버린 바 되어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지옥에서 건져주소서. 오, 나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소서. 만일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는 그 정도로 가련하지 않다. 너에게 그 정도로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너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었다. 너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함보다 내가 너를 더 필요로 함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름. 이스라엘이 주님을 필요로 함보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더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비밀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사랑을 몰랐듯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을 염려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 분명합니까? 당신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에 의해 교회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당신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중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서 당신의 임재를 누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당신의 사랑의 표시를 찬양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함에 대한 여덟 방면을 다루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애언을 상고해 본다면 당신은 이 모든 방면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애언 안에 있음을 볼 것입니다.